안녕하십니까?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요? 집회가 한 달쯤 했으면 좋겠어요. 사흘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또 이제 후속 집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나같이 주하고 더러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속에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여기 전주인데요.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어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는 앞으로 2, 3일 더 살기 어렵대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있던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에 간 일이 있어서 전주에 전화를 했어요. 김성훈 목사님한테. 바쁘겠지만 전북대학교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형제를 좀 병문안하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늦게 김성훈 목사님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목사님 2, 3일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길이 없다면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일날인데, 그 다음날 주일인데 제가 저녁예배를 광주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서 집에서 떠나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 가기로 했는데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한 시간만 일찍 출발합시다. 가다가 전북대병원에 김충환 형제 좀 만나고 갑시다. 그러자고 우리 한 시간 일찍 출발했어요. 그래서 김충환 형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선한데 병실 문을 열었을 때에 그 병실은 죽음의 분위기가 꽉 찼어요. 형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인기척이 침대에 누워서 있고, 형제 아내는 침대 뒤에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미 막 있다가 나를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침대 앞에서는 그 형제 어머니가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만일에 이 병실에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도 전하셨겠지만, 다 주어하는 형제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어가는 형제를 못 본 척하고 절대로 그냥 가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예수가 있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이 형제를 고치시겠다, 살리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길래 갑자기 형제를 깨웠어요. 김형제, 내가 왔어. 눈 좀 들어봐. 눈 좀 날 쳐다봐. 나한테, 예, 목사님. 자녀는 암이 걸려서 전북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여러 달이 됐는데, 암이 심해서 낫지 못하고 의사는 2, 3일 안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건 그렇고, 2, 3일 안에 죽든지 뭐 한 달 안에 죽든 그건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자네 병을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난 읽어보니까 예수님 종종 병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 내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보고 바쁘거나 귀찮다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나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형제의 병을 고치실 거야. 형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걸 내가 형제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38년 된 다리가 말랐든지 뭐 다 비틀어졌든지 간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럼 38년 된 병자가 생각을 해봐. 나는 다리 다 말라서 걸어갈 수 없고 전에 서나가 쓰러지고 너무 다쳤는데 이 다리가 아무리 걸어가도 안 됐는데 내 생각에는 내 다리는 말랐어. 너무 약해. 내 다리는 안 돼. 내 다리 짚고 일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건 내 생각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그 병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을 들은 병자 마음에도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내 생각에 못 걷지만 예수님 말씀 내가 걷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야 병자 생각에는 난 자리들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자리들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병자하고 두 사이에 병자가 내 말이 옳으냐 예수님 말씀이 옳으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로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그 예수님 가진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일어나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신중한 형제 내 말 들어봐.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자를 그냥 보고 못 본 척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 본 척 하지 말라 그러셨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도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리지 마라 그랬어. 예수님은 절대 못 본 척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자네 마음에 의사는 자네가 2, 3일 더 못 살고 죽는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은 자네를 고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 그럼 자네가 의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것, 그 둘 중에 하나야. 만일에 자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 예수 나를 일으키겠구나. 걸어가게 하시겠구나.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자네 마음하고 한 마음이 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지만은 의사가 2, 3일 못 죽는다면 나는 2, 3일 죽을까? 그건 의사 마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 전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들어봐. 전기는 이 전선을 통해서 올라가. 전기는 깨끗한 집이고 더러운 집 그거 가리지 않아. 전기는 악한 집이고 뭐 선한 집 그것도 가리지 않고, 전기는 부자 집 가난한 집도 안 가리고, 전기는 잘난 집 못난 집 그걸 한 번도 전기는 조건을 삼은 적이 없어. 전기의 조건 단 하나, 전선이 연결되어 있나 안 있나, 그게 전기의 조건이야. 맞아요. 이 가는 선도 그렇지만 굵은 선 똑 마찬가지예요. 이런 굵은 선도 끊어져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김영재 내 이야기 잘 들어. 예수님은 자네를 고치길 원해. 그런 자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암으로 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보니 예수님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거야.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면 자네야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야. 성경 66권 읽으면 어디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병든 그 상태에 두고 못 본 척 한 적이 없어. 고치신단 말이야. 그런데 자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내 병도 고치시겠구나. 일어나겠구나. 걷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야. 예수님은 자네를 어떤 면에 고치길 원하는데, 아이고 나는 병이 더 이제 안 되겠네. 그건 안 돼. 예수 나를 고치시겠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어. 김영재 내 말 알아듣겠는가? 아니. 그래. 그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야. 예수는 우리 고치시길 원하셔. 내 마음에, 아이고, 난 병이 너무 중요해, 안 돼. 그러면 안 돼. 반대로 예수님 나를 고치기 원한다면 이 암을 죽이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날 고치실 거야. 그러면 나를 고치는 예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전선이 연결되듯이 예수님께 내 마음 안에 돌아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나. 30분 정도 형제에게 그 성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 말 믿어줘. 믿음이 와. 목사님 믿어줘요. 그래 빨리 일어나. 나간다. 잘 있어. 빨리 일어나. 그리고 전 차를 타고 광주, 오늘 광주 왔지만 광주 말씀 마치고 돌아갔어요. 한 열흘 됐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김충환 형제입니다. 아주 말에 힘이 있어. 어? 그래? 좀 어때? 예, 다 나왔습니다. 어제 병원의 의사가 말하기를 내 몸 어디에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퇴원합니다. 어, 김영재 축하한다. 그래, 건강해. 왜 목사님? 영재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자 병소에 주어가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공도 차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게 다르죠. 내가 볼 때 아무리 병이 중화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고치는 걸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읽고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않으신다면 그럼 모두 죄가 사해졌고 기억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 다 사해졌고 내 죄는 사해졌어. 하나님 내 죄 기억지 않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히브리 9장 10장을 얘기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봅시다. 10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 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다 해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뭐 장난 삼아 죽어본 게 아닙니다. 십자에 말하신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가시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창에 찔리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전부 다 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죄가 있는 것 같든지 죄가 없는 것 같든지 죄가 씻어진 것 같든지 안 씻어진 것 같든지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죄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씻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어떠냐 어쩌떠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 싶은데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러면 그 큰일 나죠. 그렇죠? 나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싶은데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다 지옥 가라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죄가 아무리 많은 것 같고 나는 추한 것 같고 죄인이고 지옥 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은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는 내 생각이 어떠니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을 믿었고 여러분 옳은 길을 따랐고 여러분이 좋은 선의를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그건 이제 상관하지 말고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둑질해도 뭐 거짓말해도 간음을 해도 무슨 죄를 지었든 불문하고 이 시간부터 네가 네 생각을 믿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지금까지 무슨 죄를 무슨 악을 행하고 무슨 더러운 일을 했든지 그건 불문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걸 믿느냐 하면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사했다고 하신다면 내 생각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죄가 사했다 그러면 내 생각 아무리 죄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했다면 사한 거 맞아. 내 죄는 사해졌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사해졌다고 하지만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은 난 죄인이야. 이거는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오늘 저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오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 9장 17절. 죄송합니다. 10장 17절이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받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사해졌다. 내가 살라고 했는데 이미 다 사해졌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고 우리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 다른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사했다 그러는데 내가 죄 사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다가 명백히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건 하나님 죄사해도 아 죄사해졌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나도 그래 하나님 말씀다 아 성경에 내 죄가 사해졌다면 내 죄가 사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 내 죄 사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난 아이고 하나님이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죄는 자기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국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작년 3월달부터 지금 5만 명의 전 세계 목사님들 앞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이게 성경처럼 맞은가 틀린가 그걸 알아요. 현재 우리 한 5만 명 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한두 명 안 그런 사람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가 놀랍다. 성경이 그렇게 한다. 왜 나는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잘못됐구나. 성경이 어렵다면 어렵고 성경이 우리 자식 기억지 않으면 기억 않는다. 이게 맞다. 그 성경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히브리 자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저는 죄인이 성소 들어가면 방금 죽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피는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도 죄인이 한 의인이니까 성소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다. 담대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의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릴 때는 죄가 사해지긴 사해지지만 그 죄만세 앞으로 또 죄지면 또 제사를 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죄밖에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양이나 염소하고 달리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영원합니다. 만일 영원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피가 지금 우리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아, 말도 안 되지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예수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우리 죄를 사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죽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믿으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십시오. 이번에 저들이 여기 이제 저들이 이제 지금까지 약 한 5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제가 달라스에 미국 달라스에 12월 25일부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거 마치고 12월 31일 날은 그 지구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우간다에 가서 그 우간다의 이제 송구 영신 예배인데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저를 강사로 초대를 해서 제가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잘 가르치 못하고 늘 죄인이라고 가르쳤다가 목사님 죄사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려고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은 자꾸 성도를 죄인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냐? 절대 죄인은 아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확실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성경을 한쪽만 보지 이런 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뭐 성경 찾아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내가 많이 이야기한 10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6장 10절요. 찾았습니까? 예, 앞에 모니터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나 탄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다 이렇게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을 것이라고요? 예,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죄를 사했다.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그렇죠? 그 외에도 성경이 많아요. 하나만 더 찾읍시다. 우리가 잘 읽는 로마 3장 23절 24절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모든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뭐 너 의롭다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전에는 제가 늘 죄인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릴 때 배가 많이 고파서 나머지 밀도 꺾어 구워 먹고 콩도 뽑아서 콩사리도 해 먹고 그걸 밭에 주로 덜에 가서 감자도 캐 먹고 땅콩도 캐 먹고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죄가 많아요. 늘 죄 때문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1962년 그날도 내가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봤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까지 성경에 뭐 죄인이란 것만 보였는데 그 희한하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의롭다, 죄 씻었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성도들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 안 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에는 악령이 역사해서 이런 죄가 사해졌다는 걸 눈을 가리게 하고 죄인이란 것만 보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리면 눈이 떠여지면서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 늘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벌벌 떨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철공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종탑을 높다하게 만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좀 종탑을 세우기 전에 페인트를 다 칠하고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종탑을 다 세워놓고 막 높다하게 이 건물이 그것도 높은데 페인트 칠할 사람을 찾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난 그때 죄가 너무 많아서 페인트 칠하다 떨어져 죽으면 적어도 좀 안 봐주겠나 싶은 마음에서 내가 페인트를 칠한다고 했어요. 페인트 통을 손에 잡고 종탑을 잡고 이래가지고 이제 페인트 칠하는데 서투르 그날 막 잘하는 전문가는 몸에 하나도 안 묻히고 저는 그날 얼굴에 머리에 옷에 전부 페인트 나중에 휘발유로 세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나 교회 종탑 페인트 칠을 생명을 걸고 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성경 그거 절대 안 봐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 집에서 살 길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잘한 게 오래 기억하고 막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내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성경에 어디를 가도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고 깨거든 그러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레위기 제사법 소제, 요제, 화목제, 속죄제 책에 대한 책을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단어는 레위기가 수면제 대신에 쓰는 거라고 하는데 난 레위기를 보면 눈이 바짝 뜨면 정신이 바짝 떨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 죄가 사해지는 과정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서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사해졌구나. 기쁘고 감사해. 자, 이제 오늘 저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난 죄인이야, 죄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리 죄인이 죄가 많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아무리 잘 믿어도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되시죠? 이번에 저는 서울서 한 주간 집회를 했고 다음에 1월 하수 부산에서 집회를 했고 빛고울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서 목금토 3일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다면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지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전 1962년 10월 7일 날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을 믿어 그날부터는 내 생각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고 이 땅에 좀 살다가 그 나라 갈 텐데 오늘 저희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에서 만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면 하나님 안의 평안이 하나님 안의 기쁨이 하나님 안의 지혜가 하나님 안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더없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거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번 박희진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희진 목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에 보면 대타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하고 종교계통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주시려고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 가운데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축구선수 생활을 해서 내 이름 석자를 이 땅에 남기려고 모든 예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허리를 다쳐서 폐인이 되고 그 일로 인해 비관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와 세상으로 버림을 받고 길바닥에서 인생을 사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그 복된 삶을 주셨는데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신비롭게도 씨앗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땅이 메말랐고 모래바람이 나르는 향막한 땅인데 정말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땅인데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씨앗이 떨어지는 그날부터 그 땅이 신비롭게도 푸른 잎을 내는 수많은 생명체가 땅을 뚫고 올라와서 줄기가 붙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그 땅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허감이 깊었다 그랬는데 그 땅을 하나님을 바꾸셨습니다. 그 땅에 일을 하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창조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 그날부터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저는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구분해 주면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를 구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처럼 생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분을 못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 말씀 되신 주님께서는 다시는 혼의 세계가 아닌 말씀의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있는 모든 혼적인 세계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 땅이 물속에 갇혀있는 땅을 하나님이 물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고 다시 남아있는 물을 끌어모으셔서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고 드러난 땅을 하나님은 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말씀을 하셔서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땅은 지금까지 물속에 갇혀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드러났을 때 모래땅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마사토 같은 쓸모없는 땅도 있었겠죠. 그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말씀하셨을 때 신비롭게도 땅의 형편으로는 절대로 식물이 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인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땅에 식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물이 났을 때 하나님은 땅을 보고 이 식물을 잘 키우라고 한 게 아니고 물을 보고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비롭게도 지금도 그 물은 모든 식물을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수십만 종의 씨앗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씨앗은 손톱으로 찍으면 깨져버리는 약한 씨앗도 있지만 망치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않는 강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어떤 씨앗이든 간에 껍질 속에 갔던 이 씨앗이 물을 만났을 때 딱딱한 껍질을 깨고 어둠 속에 있던 그 생명체가 빛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껍질 속에, 다시는 어둠 속에 존재하지 않는 빛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닿는 심령,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전달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38년 동안 병에 잡혀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5분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팔로 낮은 포복을 해서 2시간이나 걸려서 가야 하는 그런 허리 병신이었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비가 오는 날 잠자리가 없어서 상여집을 찾아가야 했고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진배를 움켜쥐고 이 산 저 산을 누비던 제 인생 속에 말씀 한마디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눈 뜨고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는 교회를 단 적도 구원을 안 받았는데 주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제 인생을 새로운 세계로 끝없는 여행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여행을 가는 길목에 어느 누구도 제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저녁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고, 로마서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판결자십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난 판결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보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8년은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 아,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신비롭게도 일어나 앉고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분보다시피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 밤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들었던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이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코 썩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껍질이 깨트려지고 껍질 속에 있는 생명체가 여행을 시작해서 어떤 씨앗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수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꺾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일으키는 탐스러운 꽃이 피어납니다. 어떤 씨앗은 지나가는 사람이 멈추어서 탐스럽게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유실수가 됩니다. 어떤 씨앗은 아람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새들과 곤충이 쉬어가는 터가 되고 여행자가 땀을 훔치며 그늘에 쉬는 터가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날 오전부터 오늘 저녁까지 우린 6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자체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늘 가졌던 마음을 갖고는 다시는 살 수 없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 하실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품고 남은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것 말고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중에 저녁에 들은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두게 된다면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못난 자가 아닌 바보가 아닌 부족한 자가 아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하늘의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살아나와서 앉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나와서 온전케 되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기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들 하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걸 주어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씨앗 속에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씨앗에 불과하겠지만 그 씨앗이 껍질을 벗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또 이전의 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그 씨앗을 통해서 땅에 살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찾도록 할게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다 같이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서 뭘 하느냐? 고친다는 겁니다.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들은 소생케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히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바꿉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말씀이란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시편의 약속처럼 나를 고치고 나를 이끌어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8년 병자를 그 병에서 낫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해줬던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진 않았지만 내 생각에 갇혀 죽어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은 생각이 아닌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 마음의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 말씀의 마음을 옮겨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물은 식물을 번성케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만난 심령이 다 변하고 귀신에서 병에서 어떤 문제 속에 있던 심령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의 새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이 밤에 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어둠 제약 속에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생각의 형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귀신에 잡혀있지 않고 병에 시달지 않고 말씀으로 새 삶을 사는 그 은혜와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미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걸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세워졌어. 이제 우리 생각을 이기고 형편을 이겨서 성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